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5월 달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으로부터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가복음 11장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서 6월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음 화면인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했습니다. 결론은,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7월 달에는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돌보는 교회인데 이 돌보는 교회와 또 표어하고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돌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탕자의 비유에 도착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야말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다면 탕자 비유 속의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는 말씀을 갖고 이제 우리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다섯 번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나누면서는 이런 부탁을 드렸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기 원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깊이 느끼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살펴보면서 지난 주간으로 둘째 아들 편을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둘째 아들과 같은 속성이 없을까를 생각해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둘째 아들을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을 사해주시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둘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기 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의 속성이 무엇일까? 이런 것이라고 했죠.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귀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더잘살것 같습니다.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 지루해서 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먼 나라로 가서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신앙으로 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어느덧 많이 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 있는 게 시시해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세워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했고요. 정말 둘째는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마주친 현실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죠. 그때 이 둘째가 인생의 가장 밑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렸고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씀은 He came to himself. 드디어 그 자신이 나한테 들어왔다.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황된 꿈을 갖고 살았는데 돌이켜 드디어 자신이 누군지를 정체성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둘째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근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록 녹이스럽지만 저 옆에 이렇게 차고 있는 아들 옆에 차고 있는 그 단검을 우리가 한번 헨리 나우엔과 함께 주목했습니다. 그 조그만 단검을 허리에 무릎을 꿇고 있는 허리에 지금 차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으실 텐데 이것이 뭔가 그다 망가졌지만 이 둘째 아들이 아들됨의 본질만은 잊지 않고 있었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잊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시작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신앙은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돌이키게 했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근거였고 뿌리였다고 했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큰아들 편입니다. 큰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는 다음 주까지 가야 완성이 되겠죠. 다음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에게 임한 사랑은 무엇인가. 우린 자칫 잘못하면 탕제의 비유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째 아들은 돌아왔으니까 좋고 큰아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도 탕자요, 큰아들도 탕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이 큰아들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15장에는 제가 처음 시간에 세 가지 비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90마리를 들에다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 마리를 찾아오더니 가지고 와서는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또 어떤 여인에게 은전 10개가 있었는데 은전 10개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개를 찾으려고 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찾아가지고 샅샅이 찢어서 그 은전 하나를 찾아내더니 또 잔치를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 이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큰 아들에 대한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둘째 아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어떻게 됐는가? 이제 첫째에 대한 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비유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차례로 설명해 주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 tax collector입니다. 요즘도 IRS에서 편지 오면 그냥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내가 뭘 잘못했나. 미국의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IRS 편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전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요만큼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로마가 필요한 것만 다 받아오면 나머지는 세리가 먹던 뭐 어떻게 하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리들이 100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는 뭐 50만 주고 나머지 50은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갖게 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잘 살았어요. 잘 살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었고 또 때로는 매국노 소리를 들었는데 모든 세리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죄인들이라고 하면 말로 할 수 없죠. 크리미널입니다. 세상에서 내쳐진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아웃캐스트라고 하면 좀 감이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 없으니까 죄인들이죠. 뭐 율법을 어겼거나 또 세상적인 일을 했거나 이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죠. 세상의 기준이나 관습에 미치지 못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당시에는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면 친구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식사하면 꼭 집에 와서 소화제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어서 식사하는 겁니다. 같이 만나 식사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식사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더 했어요. 내가 누구와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그 사람과 같은 부류, same group, 이건 같은 사람, 같은 친구라고 취급, 분리를 하는, 구별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뒤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니까요.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 속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하나의 은전,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리와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식사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 거기 있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읽으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믿어보겠다고, 모세의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종교인입니다. 최고의 유대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에서 누가 나왔냐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랍비는 바리새인의 후예입니다. 랍비들이 내가 바리새인의 후예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 랍비 후예였습니다. 서기관은 누군가? 성경학자입니다. 그때는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것 하나만 해도 정말 지식의 힘이라고, 특권입니다. 파워가 있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걸 뭐라 하냐, 까막눈이다 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이웃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고지서가 오거나 편지가 오면 글을 읽어달라고 우리 집에 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초등학교라 그랬죠. 이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글을 깨치게 하려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40년, 50년 전 우리나라 모습인데 뭐 지금으로는 서서히 상상을 할 수 없죠.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어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안 됐어요. 글을 읽는 사람들이 뭐 0.4%라고 하는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글을 읽고 글을 쓸 줄 알고 이건 성경까지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워입니다.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율법학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이 세리나 죄인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자신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추측건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저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은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신앙과 하나님에게 도전을 할 만큼 교만했고 어쩌면 도전을 할 만큼 솔직히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보통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해필이면 세리와 죄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본문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불평하다. 한 번만 얘기한 게 현장에 가서 계속 이 얘기를 불평한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궁시렁거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군거리는 것 뒷공론이라고 하죠. 안 좋은 겁니다. 앞에서는 좋게 말하고 뒤에 가서는 나쁘게 말합니다. 이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 들려옵니다. 뒤에서 얘기한 것 다 들려와요. 수군거리면서 어떤 사람들을 왕따 시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괜찮은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괜찮은 사람 하나 죄인 만드는 거 이거 시군두부 먹집니다. 수군수군거리고 뒤에서 파당을 짓고 하는 일들이죠.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다고요,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너무 흑백 논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괜찮은 바리새인도 있고 괜찮은 서기관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괜찮은 축에 속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담소하면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요. 지금 열받았겠죠. 시기와 질투가 발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노입니다. 배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순간 자신의 격이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면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렇다 쳐도 죄인들은 좀 너무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거든요.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대로 하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저런 사람들은 그냥 밖에다가 추방시켜야 한다. 죄인이라는 그 레이블을 가슴에 붙여가지고 평생을 살게 해야 한다. 행여나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울리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얘기했고 이른 은전의 비유를 얘기했고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선입견이죠.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이죠.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안 돼. 죄인이야.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좀 편하거든요. 자신들의 영역이 확보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심보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3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의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이제 알고 보니까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비유네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막 욕하고 있고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였습니다. 어쩌면 양 100마리 가운데 들에 두었던 99마리는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섭섭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99마리 양처럼 소중히 여기신다. 그들을 찾아 나서신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저들을 받아주고 함께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따끔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무작정 죄인과 세리들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세밀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돌이킨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떠나서 그냥 거기 살았다면 그 탕자는 그냥 탕자입니다. 불쌍한 탕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억시모론을 사용해가지고 이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행복한 탕자 모순어법을 사용해서 설명했죠.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은 돌아온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도 이른 양 한 마리 또 이른 은전처럼 24절에 가면 잔치를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모두 즐거워했더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더라. 한 명 빼고 맏아들 빼고 이렇게 하면은요 비유가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이른 양의 비유도 이렇게 끝났고 이른 은전의 비유도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비유도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쯤 듣고 세리와 죄인들은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이쯤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리를 뜨려고 가방을 챙기고 자리를 챙겼을 겁니다. 그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우리와 상관없어.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또 수군거리면서 자리를 떠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맏아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본문은 그냥 집에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돌아왔다. 전 저 번역이 너무 좋은 겁니다. 돌아온 탕자와 돌아온 아들 두 개를 잘 대비시키기 때문에 돌아왔다 라고 하는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나 들에서 돌아온 첫째가 모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돌아온 탕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이 맏아들이 제일 앞에 있죠. 헬라어 본문은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었다. 있었다. 뭐가 있었겠죠?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있었습니다.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들. 여기까지만 듣고 있으면 이 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 얘기를 또 하시려고 하나 보다. 아니면 둘째 아들을 야단치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데 헬라어 보면 맨 끝에, 우린 맨 앞에 있지만 헬라어 보면 맨 끝에 그 아들은 첫째다 하고 말하면서 첫째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꽤 자세히 읽는 사람들입니다. 탕자의 비유 앞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하셨을 때 첫째를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감을 잡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 보통을 넘는 프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쿠, 내 차례구나. 아이쿠, 우리를 가리키는구나. 짐을 챙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멈춰서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엉거주춤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 맏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맏아들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 둘째하고는 다르네요. 섭섭할만 합니다. 일을 끝내고 집에 와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은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집에서 잔치를 벌였으니 심기가 불편하죠. 좀 알기라도 했으면, 귀띔이라도 했으면. 참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좀 알려주지. 둘째가 왔다, 종 하나 보내서 내가 잔치한다, 빨리 와라 라고 말을 하지. 아버지는 귀뜸도 하지 않고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니 이 맏아들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서 심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요, 아들의 삶을 존처럼 관습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아버지는 정말 어떤 아버지일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들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첫째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둘째가 돌아온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라고는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했고 큰아들이 오면 같이 셀레브레이션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첫째는 심기가 불편했던 겁니다. 첫째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종을 불러서 뭔 일이냐? What happened? 물어봅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될 텐데 종을 불러냈다. 기분 나쁘다는 표시입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27절인데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화가 더 나는 겁니다. 그놈이 돌아왔어?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 못된 놈이 돌아왔다고? 아버지 재산 다 달라고 하더니 현금화 만들어서 먼 나라로 떠났던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시기와 질투와 그 도덕심, 나만 옳다고 하는 그 의협심이 막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내가 키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뭐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섭섭해지는 상황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가 내가 인벌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벌브 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더 꼬이는 것입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생을 받아주고 그런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다음 주 말씀이죠. 첫째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요. 둘째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첫째도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못마땅해서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고 화를 내서 빗대서 말한 것을 금방 깨달았겠죠. 그걸 보고 화를 내고 있는 큰아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똑같다.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화를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를 달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자세히 읽으면 생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충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의 행동도 그냥 나쁘다고 처리할 것이 아닙니다. 한편 생각하면 첫째 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살고 재산을 모두 없앤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정당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과 하나님의 공평함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혼란스러울 때도 있죠. 우리가 만약에 맞아들이어도 비슷하게 행동했을 가능성 꽤 큽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는 아니어도 속은 상했을 겁니다. 아, 저놈을 위해서 무슨 잔치를 벌여주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큰아들 역시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일이 있었다면 큰아들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치유되어야 할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 이 큰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옳다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큰아들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있죠. 우리가 둘째를 공부하면서 한 주간 동안 둘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첫째의 모습이 있나? 내 안에 맏아들의 모습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면 다음 주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우리가 미리 살짝 제쳐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을 혼자 독점하고 싶고 행여나 저런 사람과 함께 천국 간다면 난 싫어라고 속으로 말한 적은 없는지 수군거린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이 최고라는 특권의식을 가진 적은 또 없는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화를 내는 그 맏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는 또 없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요 섭섭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 적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남을 판단할 때도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를 깊은 곳에 임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내가 배제시켰던 이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